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예방 이야기 속속들이 나왔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올 한 해가 지금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표적인 사건들, 한마디로 세계 뉴스,
네,
이런 걸 통해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2020년의 굵직굵직한 세계 뉴스를 정리해 주신다는 건데,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올해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촌의 보건, 경제가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하게 만든 코로나19 사태, 이게 가장 큰 뉴스 같은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작년 말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보고가 됐어요.
네.
그러더니 전 세계로 너무나 빨리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전염력이 대단히 강하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치사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일단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적 확진자가 7천만 명을 훨씬 넘어섰고요.
네.
사망자도 165만 명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컸고요. 그리고 또 각국은 이거 확산을 억제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국경을 봉쇄하거나 또는 자국민들의 이동을 막 강제로 제한하거나
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곳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닥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행히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낼 백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을 했고요. 현재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잘하면 내년 상반기,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하면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미국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것이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의견들이 있었는데 올해 재선이 안 됐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시대가 열린 것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11월 3일 열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은 거예요. 바이든 당선인은 2021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46대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다른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많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아마 국제사회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보 동맹국들까지도 막 압박을 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쳐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주둔비 이런 걸 막 더 내라, 막 이런 거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는 식의, 네, 이상한 압박까지 넣는, 이제 이런 식의 완전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었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그렇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동맹을 더 강화할 거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당선이 거의 되자마자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어요. 트럼프 정책을 반드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미국이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미국이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선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요. 북한은 선거가 너무 형식적이죠?
그렇죠.
초거주자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죠, 선거로.
네.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니까요.
이민들이 투표를 해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최고 지도자를 바꾸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 아직도 한 사람이 수십 년씩 지도자를 하고 또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봉건 시대의 세습 정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서 빨리 인민이 직접 지도자를 결정하는 민주정치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어떤 뉴스인가요?
역시 이 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올해 정말 심각했었어요.
네.
이게 계속해서 더 심하게 갈등을 하다 보니 이러다가 이거 옛날 20세기 때 신냉전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그 냉전처럼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안겨줬는데요. 일단 세계 경제 기준으로 보면 1위 국가 미국, 2위 국가 중국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1, 2위 국가들이 갈등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엄청 매겼어요. 몽땅.
네.
그래서 사실상 무역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다 실시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중국의 기업 가운데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 모바일, 아마 이거 알지 모르겠는데 전화기에, 손전화에 틱톡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중국 회사예요.
아, 짧은 영상을 그렇죠. 올리는 그거죠.
네, 짧은 영상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전화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른 사람도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팔라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그 중국계 회사인데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화웨이의 장비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거 수출하지 말아라 또는 수출을 크게 제한을 어렵게 막 했다거나
네.
등등등 또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SMI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수출을 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무역 전쟁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재도 하고 막 양국이 서로 상호 비방전도 벌이고 올해 정말 극심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 미중 관계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처럼 극단적인 갈등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올해 컸던 한 해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이유야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유는 그거죠. 중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 규모가 점점 같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그것도 약간 걱정스러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 방식과 약간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술을 몰래 탈취해가지고 그걸
네.
자기 기술에 막 쓴다거나
네.
이런 식의 편법도 사실 중국 같은 경우 피하지 않는 그런 식의 막 무분별한 경제성장 전략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미국에게는 원래 중국의 성장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방법도 여러 가지 편법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견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강대국들 사이의 지위 권력 영향력 다툼 이게 아마 미중 관계 본질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본질은 어떻든지 간에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중국이 네. 정말 미국의 기술을 너무 많이 빼가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새롭게 창출해낸 그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모방을 해냈고 쉽게 네. 그런 수익을 얻고 있다. 뭐 이런 걸 내세웠던 것 같아요.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 이게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그렇죠.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항상
그렇죠. 한국은
네, 바로 중국 옆에서 그리고 또 미국하고는 동맹국이고
네.
이러면서 가운데서 힘든 나날을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엔 두 나라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한국이 좀 마음 편하게 네,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인가요?
네 번째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입니다. 영국이 1월 말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네.
영국의 탈퇴를 영어로 표현한 건데 브리튼 엑시트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단행을 하는데 이 사실 결정은 2016년 6월에 국민투표를 했어요. 우리 유럽연합에 남을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2016년 6월에 국민투표 했는데 탈퇴하자 이렇게 결정이 일단 된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3년 7개월 만에 지금 브렉시트 탈퇴를 단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완전히 완전한 탈퇴가 끝이 납니다. 아. 그동안에는 약간 탈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을 지금 3년 동안 해온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것도 모두 이제 끝이 나서 완전 탈퇴가 12월 31일자로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고 한 것은 국경 통제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걸 유럽연합에 맡길 수 없다. 이런 논리였어요. 또 사법권도 유럽연합이 사법권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우리의 주권을 유럽연합이 자꾸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유럽연합과 결별을 해가지고 영국 문화의 우월성 또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거였고요. 반대론자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홀로서기를 하게 될 경우 영국은 당연히 경제도 악화될 거고 그다음에 안보도 유럽연합과 국제사회 협력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약화될 거다.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찬반이 치열했는데 결국 찬성론이 약간 많아서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유럽연합과 영국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것으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존 유럽연합의 특혜는 특혜들을 누리면서 자주권을 확보하는 이런 걸 이제 다 둘 다 꿈꿨는데 유럽연합은 그렇게 해서 선례가 나오면 탈퇴를 할 나라들이 여러 나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크게 주겠다. 이게 유럽연합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협상이 잘 안 된 채 어쨌든 유럽연합 탈퇴 시한은 다가왔고 결국 협상이 좀 뚜렷하지 않은 채 결국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이 과연 영국에게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네요.
네. 네. 전 북한에 있을 때 유럽에 대해 잘 몰랐어요.
네네네.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유럽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아, 네.
이게 유럽이 연합으로 먹혀 있어서
그렇죠.
그 유로 돈도
같은 화폐 쓰고요.
같은 화폐를 쓰니까 네. 국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화폐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편하죠.
그리고 국경도 다 이렇게 그냥 네. 차로 검문소 하나만 그냥 통과하면은 바로 다른 국가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말이 국경이지
네.
그 유로 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 가고 뭐 또는 저 이태리 가는데 그냥 열차 타고 쭉 가잖아요.
네.
사실상 거의 국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네.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영국, 독일 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20개가 훨씬 넘는
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유럽 연합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네. 영국은 우리는 우리 자주권을 그대로
그렇죠.
챙기고 하겠다라고
그렇죠.
네. 하면서 이렇게 탈퇴를 네. 선언을 한 건데요. 유럽 연합 탈퇴 이후 영국이 바라던 대로 뭐 영국의 위상이나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더 나빠질 건지 어떻게 그 갈지 궁금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다섯 번째는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네.
기업가가 있어요. 괴짜 천재다 이런 별칭이 붙어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페이스X라는 이름의 미국의 민간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X가 5월 30일 때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워가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이미 1961년 옛 소련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태운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사람을 태운 우주선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우주여행을 했어요 이미.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두 8차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대부분 국가가 한 겁니다. 국가가. 근데 이 스페이스X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주도한 우주여행은 이제 스페이스X가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제 5월 시험 운항을 했고요. 11월 16일 실제 임무가 있는 우주비행사 4명을 또 그 우주정거장에 보내서 그야말로 민간 우주선 정규 운항 개시를 알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여행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 속도가 좀 빨라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비행기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네.
보잉사라든가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이런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까지 지금 우주선 만들어서 우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우주여행, 그러니까 달로 실제로 여행을 한 일주일 또는 보름 갔다 오는 이런 것이 곧 그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기대 심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네.
정말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 여행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아니면 조금 약간 무서울까요? 달나라 여행 가는 거.
이거 가고 싶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만큼 호기심이 정말 크신 분들이니까 무섭다는 네. 생각보다는 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 오늘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어떤 네. 것들이 있었는지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올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네. 내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